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23. 저작권 2024 브루스 월트케, 브루스 월트키, 와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하여 브루스 월트키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수사적 접근, 시적 기법입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시인의 생각과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시편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나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감받은 작가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영을 갖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해석에 있어서 왕의 역사적 접근과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시편의 형식을 살펴보았으므로 공통 형식에 따라 시편을 묶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캐시 사이에 전형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편에는 찬양의 분위기가 있었고, 감사의 노래에는 감사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혹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찬양의 어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모티브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찬송가에는 찬양하라는 부르심과 찬양할 이유가 있었고, 이어서 새로운 찬양하라는 부르심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애도에는 뚜렷한 모티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 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읽는 순간, 당신은 애도의 시편이나 간구의 시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도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청원의 모티브가 있었고, 항상 찬양의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범주에 맞도록 광범위하게 일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편이 낭송되는 성전 환경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개별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형식이나 다른 시편의 전형이 아닌 그것을 독특한 시편으로 만든 시적 기법과 시인이 사용했던 기법을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료를 함께. 그래서 대비, 형식, 수사적 비평으로 확실히 정의하는 필리스트리블, 필리스트리벨의 인용문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형식 비평이 전형적인 문학을 연구하고 장르에 따라 문학을 분류하는 반면 수사 비평은 전형적인 것 속의 특수성을 연구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에 접근하면서 그 형식과 다른 시편과의 유사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이 사용한 기법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이것을 또한 만들다, 일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시약, 포에틱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작곡했는가? 그들이 출판물을 통합하는 데 사용했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다시 의미작용의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의 계획서의 의미 수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다룰 때 어휘와 관련된 일부, 문법과 관련된 일부, 시와 관련된 일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체 시와 그 안의 연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안에는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본 것처럼 시에는 보통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 안에는 서론, 암송, 묵상이 두 번, 즉 두 연이 있습니다. 스트로페가 있었고 그 일부, 그 안에 더 작은 단위를 문헌에서는 스트로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가 있고, 연이 있고, 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트로프 내에 단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이 어떻게 함께 구성되어 연을 형성하는지, 연이 어떻게 함께 구성되어 시편 자체의 시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약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다양한 기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을 때 소스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받았고 자료를 원자화하여 J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렌즈를 선물 받았어요. 나는 소스 비평을 알고 있었다. 1980년경 로버트 알터, 나버트 올터, 가 성경 내러티브의 기술, 더 아웃 오브 비블리켈 내러티브 이라는 작품을 발표한 후에야 그는 우리의 눈을 열어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고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Art of Biblical Poetry. James Kugel, The Art of Poetry.
그래서 1980년대 이후의 문학은 문학을 바라보는 이러한 총체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을 보는 새로운 방식인 렌즈 착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격려하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55세가 되어서야 성경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65세가 되어서야 성경에 더 능숙해졌습니다. 시학에 따라 시를 읽는 방법을 알고 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데 약간의 자신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65세쯤 되어서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을 격려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오, 좋아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안 하고 시의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99페이지에서는 자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서 저는 후렴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합치는 후렴의 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49편에서 후렴의 중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는 대비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시 대비여야 합니다. 그리고 D 자료 간의 비교를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논리를 관찰하고 클라이막스를 관찰하며 다양한 종류의 구조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될 자료의 종류입니다. 이 주제를 폭넓게 소개한 이분은 시적이다. 즉,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의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고 자신의 평가적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즉, 화자와 마찬가지로 시인도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메시지를 갖고 있으며 미학, 예술적 형태, 예술적 방식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를 조합한 예술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헌에서는 이를 아이디어라고 부르지만 메시지에는 도덕적 명령이 있고 아이디어에는 진실에 대한 응답이 요구되므로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델 벌린, 어델 버린, 은 시학, 포에틱스 에 관한 책에서 실제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원리의 다양한 표현으로부터 문학의 일반 원리를 추상화하려는 귀납적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이 자신의 자료를 쓰고 구성하는 기술을 추상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여러 텍스트를 비교합니다. 시학의 본질적인 목적은 텍스트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의 구성 요소와 그것이 조합되는 규칙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어떻게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녀는 언어학과 언어가 그렇듯이 시학은 문학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시학은 문학의 기본 구성 요소와 그 사용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시학은 말하자면 문학의 문법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꿔 말하면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전에 먼저 텍스트가 어떻게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인용문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들이 편집자가 아니라 작가라는 생각은 시보다는 서술에 더 적합합니다. 이제 299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헌이 어떻게 구성되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법 중 하나가 소재를 관통하며 하나로 묶어주는 키워드이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틴 부베르, 마어텀 부버트는 문학을 이끄는 선도적인 단어라는 뜻의 라이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텍스트나 일련의 텍스트 또는 복잡한 텍스트 내에서 의미 있게 반복되는 단어 또는 단어 어근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본문이 의미가 밝혀지거나 명확해지거나 어쨌든 더욱 강조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편 두 편의 키워드는 주님과 왕입니다. 모든 연은 주님과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반역은 여호와와 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시온의 왕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왕은 자신을 시온에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낭송합니다. 시편 기자는 왕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해 입맞추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면 그 시편이 조금 더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그의 왕,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키워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후렴구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후렴은 이 왕이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 번이나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세 번 모두 세연에서 그는 예, 우리는 낙담합니다. 라는 후렴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우리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갈망한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대한 치유를 찾습니다. 이제 후렴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혜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시편 49편을 펴보도록 초대합니다. 제가 쓴 것 같지만 여기서 전부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나이브와 시편 49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주 오브 코리치의 글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혜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의 강의에서 지혜 시편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후렴의 중요성을 설명할 한 편을 미리 맛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코라크의 아들들에 속하며 현악기,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 노래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아,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하리라. 내 마음을 묵상하면 너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속담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 나는 수수께끼를 풀고 문자 그대로 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악한 속이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날이 이를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으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대속물은 값이 비쌉니다. 어떤 지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영원히 살고 썩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도 멸망하고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느니라. 비록 그들이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불렀을지라도 그들의 무덤은 영원히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거처는 끝없는 대대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것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추종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양과 같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이기리라. 그들의 모습은 제사장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무덤에서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의 나라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나를 자신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그 집의 영광이 더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들의 영광은 그들과 함께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고 여깁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간 사람들과 합류할 것이며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시편은 세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이 서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혜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네 구절에는 두 개의 연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는 저자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론과 수신인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지혜문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폭넓은 진술 이후에 그는 그것을 두 가지 다른 종류, 즉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좁힙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단 하나의 잠언, 하나의 교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본문을 다르게 듣습니다. 텍스트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텍스트를 듣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낮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습니다. 당신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신이 맑아지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담을 다르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지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영이 그것을 각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책임은 본문이 진리를 가르친 다음 영이 그것을 청중에게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저자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깨달음을 주리니 그것이 실체가 될 것이요. 그 형식은 잠언의 형식이 되리라. 나는 수금을 타면서 잠언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 수수께끼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담이 될 것이고 그 속담은 다소 수수께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연에서 그의 시를 소개한 후 이제 후렴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연에 이르렀습니다. 후렴은 12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복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재물이 있으나 총명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번역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는 잠언과 같은 단어입니다. 잠언의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이다. 이것은 구도 형태입니다. 님샬입니다. 그래서 속담은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짐승, 즉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속담입니다. 두 번 반복됩니다.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는 8절, 즉 5절부터 12절까지, 즉 8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는 13절부터 20절까지 8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멸망하는 동물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에서 그의 요점은 모든 사람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10절에서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들은 죽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도 멸망하고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기고 떠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것은 코엘렛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은 악인에게만 국한됩니다. 사람은 다 죽으나 악인은 영원히 죽으나 의인은 죽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어 본문에는 12절과 20절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는 참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301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 생각에 더 나은 번역은 인류가 그 화려함을 유지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지 않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발입니다. 얄린, 발, 발, 은 형태인데, 우가리토에서 발견된 고대 형태인데,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며 예일리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제 다음 줄인 20절의 두 번째 후렴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이제 페이지 상단의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면에 만인 히즈 팜프트이지만 이제는 예일린에서 야빈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노에 대해 다른 부사를 사용하고 발 대신 노를 사용하지만 동의어입니다. 실제 차이점은 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인 이유이다.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하지 않는 현자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칭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얄린이 바로 바보입니다. 그게 바로 노야빈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장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견디지 못하지만 영원히 죽는 사람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모두 죽지만 모두가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단 그 후렴을 이해하면 첫 번째 스탠자에서 전개될 내용은 모든 사람이 동물처럼 죽는다는 속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1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신이 당신에게 안정과 중요성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신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안정과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돈입니다. 그들에게 안전을 주는 것은 돈입니다.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돈이다. 당신이 더 젊을 때, 당신에게 안정감과 의미를 주는 것은 성적 매력입니다. 성적 매력이 없다면 그룹 내에서 안정감이 없고, 그룹 내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나와 같고 돈도 없고 성적 매력도 없다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안정감과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이 될 수 있으며 당신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돈 버는 것, 즉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9%는 부자라면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잘 지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정론이다. 세상이 성공을 정의하는 것처럼 부자들이 성공할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나를 속이는 자들 꽃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이 풍부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죄악이 나를 에웠사니 환난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뢰를 보고 여러분은 그들의 중요성과 자랑을 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영혼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속하거나 자신의 생명의 대속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의 대속물은 값비싸고 결코 충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한 주머니에 있는 금화이고 다른 주머니에 있는 은화인 다리 은하수,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의 진주였다면 아니면 밝은 별, 별자리, 왕관에 있는 다이아몬드였거나 티아라에서는 죽음의 날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불이한 만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원히 살며 구덩이를 볼 정도로 돈이 당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는 현명한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다 같이 멸망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그들의 무덤은 영원히 그들의 집이요 대대로 그들의 거처가 되느니라. 물 위에 이름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렴에 이르렀고 사람은 그의 화려함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 바보는 영원히 죽는다. 모두 죽지만 어리석은 자는 영원히 죽는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확신을 가진 모든 자의 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랑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엄청난 메타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음부, 히브리어, 시올로 가기로 정해진 양 같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죽음이 당신의 목자이며 당신을 부패와 사망과 부패와 생명 없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구별이 있습니다. 새날의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밝혀진 부활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더 좋은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악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형태는 거주할 곳 없이 수월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줄인 5, 6, 7절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진실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월, 즉 죽은 자의 나라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영광이 더 강하여지면 그가 나를 데려가실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엘리야에게 사용된 표현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영광은 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복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비록 스스로 자라면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다시는 생명의 비친 빛을 보지 못할 그 조상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지각 없이 자랑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후렴구,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2, 43편과 같이 이 후렴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후렴은 우리는 모두 죽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는 시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여러분은 시편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후렴구를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302페이지에서는 씌어야 하며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르거나 반대되는 것들을 연관시키거나 병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은 신은 물론 서사, 산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조와 비교에 대한 사파 중 하나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상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우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노아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노아의 아내로만 알려져 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한나와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삼손의 다음 세대입니다. 비교를 참고하세요. 여기 마노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녀는 불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의 점령이나 우월, 패권의 다음 세대인 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차이점을 주목하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마도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이 아는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재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해냈습니다.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과 함께 해냈습니다. 즉, 그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수만 명을 죽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성전을 헐고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삼손만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의 아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녀는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주님의 천사도 기적도 없고 단지 기도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원하고 왕과 관련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고 왕권을 세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두 어머니의 비교와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카리스마가 뛰어나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부모로서 실패자이다. 반면에 한나에게는 기적이 없고 단지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삼손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삼손에게는 큰 힘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분은 도덕적인 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비교와 대조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비교와 대조를 위해 자료를 읽을 때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시편은 대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나 축복의 원인이 되는 세 개의 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번영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악인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는 생명나무와 죽정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인은 심판대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의인이 서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비교와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와 대조를 위해 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시각의 매우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그 비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목자에 비유된 세 가지 다른 상황을 보았습니다. 목자로서 그분은 양떼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다음 다섯 번째 구절에서 그는 천막안의 족장처럼 되어 이 모든 것이 반복되지만 확대됩니다. 이제 그분은 그들 앞에 식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모든 것이 보호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적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기후에 따라 마지막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목초지의 양이 되는 것도 좋지만 천막의 손님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영생으로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 개발에 대한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두 편에서처럼 이 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지적하면서 자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강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 내에서는 시에서와 같이 강화가 있습니다. 공식은 x-1, 세 번의 범법이며 항상 확대되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편 23편에서 확대가 있고 확대를 지켜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시는 것으로 승리로 끝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하신 분과 조화를 이루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악인의 길에서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항상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고 싶은 절정의 순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나 구조의 일부 패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료를 조합하는 데에는 세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본 것처럼 교대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ABC, A 소수, B 소수, C 소수를 얻습니다. 동심 패턴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ABC, 10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치아스틱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ABC, X, C', B', A'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 이미지에 비유합니다. ABC, A', B', C'이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들어오는 파도와 같고 하나의 파도가 다른 파도 위에 겹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도는 항상 이전 파도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110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온 땅을 정복하게 되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승리의 행진이 끝날 때까지 물로 상쾌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치아스틱 패턴은 동심원 패턴과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수에 비유합니다. 들어와서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카이스틱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더니 거기에서 물결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작과 끝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바위가 중심점에 부딪히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칭 교대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렙산의 엘리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도 동굴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교대 패턴에 주목하십시오.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주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엘리야?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크도다. 그리고 그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위를 찢는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침묵의 소리에 대한 모순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속삭임처럼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불, 지진, 바람, 지진, 불, 순전한 침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대 병렬 처리를 통해 이를 얻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보니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배경은 목소리가 왔을 때 그가 동굴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 대답은 내가 주님을 위해 매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람 왕 하사엘과 아람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들은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병행하여 우리는 하사엘이 죽일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사엘이 죽이지 않는 것은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예후가 죽이지 않은 것을 엘리사는 예를 들어 42명의 어린아이를 죽인 것처럼 죽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에 있는 42명의 어린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평행법에 따르면 멸망의 바람이 하사엘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멸망의 지진은 죽음을 가져오는 예후이다. 그 불은 불의 특징을 지닌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알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지 이야기를 읽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직 작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문학을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심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 침묵하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7은 완성의 수이다. 그것은 신성한 숫자입니다.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은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큰 숫자, 완벽한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대 평행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미한 소리의 해석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텍스트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서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보아온 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교대 병렬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하세요? 동심평행법, 아니, 교차평행법을 택하세요. 나는 이것을 열왕기상 1대 11장의 3문에서 설명합니다. 왕의 계승에 개입하는 선지자 A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세요. 즉, 네이선이 개입합니다. 그러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5페이지에 의해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선지자가 개입하여 왕의 계승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선지자가 솔로몬에게서 십지파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의 후계자 곧 로보암을 임명할 것입니다. 두 장은 한 장으로 선지자가 왕의 계승에 개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두 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 단어인 후렴은 솔로몬의 왕좌가 세워졌을 때이다. 그래서 그는 요압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에이비어 사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위협을 제거하였고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였다. 11장의 비를 주목하십시오. 선지자가 왕의 계승을 결정하기 전에 야훼는 솔로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여로보암을 일으키시느니라. 그는 아수르 왕을 일으키고 그들은 그의 왕위를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립니다. 확립대기는 커녕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라는 약속을 주목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타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돈을 신뢰하며 아내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의 율법을 어긴 솔로몬, 통치의 비극적인 실패입니다. D. 다시 3장부터 4장까지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선물을 사용합니다. D. 솔로몬은 자신의 선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는 스바 여왕의 예와 같이 그의 식탁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을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2.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했고 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F.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F. 솔로몬이 성전을 꾸민다. 따라서 카이스틱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X를 주목하세요.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이집트 여왕을 위한 궁전을 짓고 자신의 궁전을 짓는 곳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전환점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전환점은 성전을 먼저 두지 않고 집을 먼저 두었을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솔로몬에게는 다소 내리막길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카이스틱 병렬성과 카이스틱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92편에서 보았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스리시고 그 양쪽에는 3콜론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인 원수들을 통하여 제거하시는 교차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찾습니다. 후렴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교대형, 동심형, 교차형 등 다양한 종류의 구조를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는 또 다른 것은 속입니다. 자료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것이 앞에 연이나 뒤에 스탠자, 앞에 내용, 뒤에 내용과 어울리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속입니다.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출입구의 신에게서 왔으며 하나의 머리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묵은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1월의 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전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모든 것이 3인칭이라는 모티브로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잔잔한 물가 등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장막 안의 족장으로 제시할 때 당신이 내 원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 모티브의 끝에서 그는 두 번째 인칭으로 전환하여 여러분을 두 번째 연으로 전환합니다. 즉, 그는 주님의 천막의 손님입니다. 그것은 속입니다. 시편에서 이런 종류의 전환적 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술은 일반화와 특수화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일반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화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의 모든 혜택을 나열하십니다. 준비와 예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의 시편에서 그는 서두에 청원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51편에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나를 세탁하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입문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간구에서 그는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편 5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의 청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를 베푸신 후의 간구로 나의 모든 죄악이 지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나를 나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시고 강림하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고 7절에는 그의 주요 간구가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용서를 위해서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우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속의 청원을 한 다음 본청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성경 문학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기술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본 것처럼 요약이 있습니다. 액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들은 항상 평온한 편입니다.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으로 시작한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편 15편에서 보았습니다. 당신은 봉투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편 전체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삽입이 있습니다. 즉, 한 트랙에 있다가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자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와 한나의 이야기에서는 삼손으로 끝나는 6명의 대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 7장에서는 다음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료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삽입이 가능합니다. 사사기는 실제 문제로 끝납니다. 게리 엘리그, 게리 엘리그, 가 말했듯이 진흙발을 가진 것은 판사들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신권입니다. 그래서 신권의 실패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로서 거짓 이단을 창설하는 배도한 제사장과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담하고 사악한 제사장이 그의 첩을 데리고 있는데 그가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멸절시키고 거의 멸망시키는 내전으로 나라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베도한 제사장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첩이 있는 이 사악하고 냉담한 신부가 그녀를 살해하고 국가를 내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으로 가서 우리는 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종류의 삽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번 자료 비평가들은 우리에게 시편이 두 편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4편을 보십시오. 즉이 시편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우리가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내용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다윗의 시편,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물 위에 세우셨음이로다.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옷을 입으신 시편 93편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그분은 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세상과 창조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돈의 상징인 바다 위에 그것을 세웠고 그는 물보다 강력했습니다. 나는 그 시점에서 영광의 왕의 도시로 들어가 왕관을 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7절, 문드라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드라 들리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리의 도시로 들어가실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백성도 그분과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 신으로 맹세하라. 그들은 여호와를 구하는 세대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의 구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위로움을 얻으리라. 오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주님과 그분의 승리에 대해 멈추고 그것을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시만 멈춰도 돼요? 나는 고개를 들어라. 게이트 드라의 의미를 어디에서 논의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그걸 어디서 논의했지? 아, 네. 아까 얘기했어요. 그것은 시편 110편에 따라 즉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에 대한 강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노트 296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서 나는 그의 머리를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가 승리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시편 24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삽입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 시편 24편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들어오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이르되, 너희 문드라, 머리를 들라, 고대 문드라 들뜨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머리가 있는 문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동양에서는 몰랐고, 오늘날처럼 올라가는 문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런 종류의 문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을 들어올렸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문이 경첩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이 상인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우가리트 자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나는 문드라, 머리를 들라. 문드라, 영원한 문드라, 높이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논하고자 하노라. 이것은 당신의 노트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탑의 원은 의인화되어 있는데 마치 원로회처럼 앉아 군대의 귀환을 기다리며 전투에 나간 위대한 전사가 허리를 숙이고 불안해하며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우가립 본문에서 우리는 엘산, 즉 스본에 모인 신들의 의회의 그림을 발견합니다. 바알의 대적인 왕자 씨의 사절이 다가올 때 신들은 머리를 숙이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우가립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왕자의 무릎을 꿇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왕 바알이 들어와서 그들이 소리치고 그의 사자들이 소리치며 오 신들이여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우가리트 본문에서는 바알이 그의 거룩한 상과 다른 신들의 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들은 그가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왕자 씨 앞에서 패배하기 위해 내려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담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알이 승리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회를 가리키는 머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바로 여기 하버드 교수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문이 의회로 의인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전투에 나갔고 그들은 그가 패배하여 쓰러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문드라. 그러면 그들은 환영하기 위해 의인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라 옛 문드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라. 이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주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적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승리하신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삽입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들어가는 군대가 삽입됩니다. 그런 다음 문을 들어 올려 의인화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 가운데 영광의 왕이 여기 오십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찬송과 중간에 삽입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땅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들어가기도 전에 멈추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왕국을 중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였느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에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일종의 삽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고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고백하십시오. 307페이지의 또 다른 기술은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그들은 다른 자료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본 것처럼 거의 창세기 한 장을 음악으로 시로 엮은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소와 소, 심지어는 들짐승 등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한 장을 암송합니다. 풍경 묘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경치 묘사에서는 그게 뭐였나요?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나 헨리 4세의 작품에서 시작하면 웨일즈 왕과 스코틀랜드 왕이 헨리와 그의 아들 해리에게 반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장면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공작과 헨리, 그의 아들 해리 사이의 절정의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시작하는 방식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핏빛이다.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처럼 말합니다. 전투일, 피 묻은 태양, 나팔처럼 울리는 바람, 그리고 전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울한 날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이고 그것은 그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조율하십니다. 프로비던스에서 그는 적절한 설정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다가 세 사람을 만났을 때 후세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과 16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후세는 충성스러운 친구입니다. 지바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므비보셋에게 불충성하여 다윗에게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므비보셋에 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의입니다. 이제 후세는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어 압살롬의 의회를 무찌르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도벨 의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시 보내졌습니다. 내 말에 따르면 집안은 충성심이 혼합된 사람이다. 그분은 당나귀의 건포도와 빵과 포도주와 음식을 싣고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그에게 므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 므비보셋을 배반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이 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공부할 때 그것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의 후손 시므이인데 그는 다윗이 그의 조상 사울에게 행한 일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그를 피를 흘리는 폭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후세는 기드에서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마이는 경사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혼혈이고 산 아래에는 시므이가 있다. 그리고 시므이는 기본적으로 산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깝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확실히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의도적인 풍경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고일 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시편 5편에서 그는 어디로 기도합니까? 아침이에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아침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아침이 밤 이후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정의의 신은 태양인 샤마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은 새로운 날의 빛 속에서 정의에 대한 희망을 준 아침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 즉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주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들의 의미를 삽입하고 숨기는 기술 중 일부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시인이 작곡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렌즈를 갖기 전까지는 내가 열왕기상 7장에서 본 것보다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이야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차점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주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디하여 브루스 올트키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수사적 접근 및 시적 기법입니다.